북한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아마 머지않아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볼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양측이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 미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중국 상무부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사령탑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도 이날 상무부를 찾아 미 대표단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종이어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 오늘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나서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축함 맥캠벨함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주변 12해리 이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군함의 전개는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군함과 군용기를 현장에 파견해 미 구축함을 확인하고 경고했다며 미국의 이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갑작스럽게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철군 조건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잔당을 물리치고 또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이 철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는 미군의 협력자인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터키가 미국 동의 없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볼튼 보좌관은 철군 시간표는 우리가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바드기스주에서 무장반군 탈레반이 보안 초소를 급습해 경찰 등 2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드기스 주정부 관리는 탈레반이 어제 늦은 시각 검문소 두 곳을 공격해 경찰 14명과 친정부군 7명 등 2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군과 탈레반 측의 교전 과정에서 탈레반 대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며 보안군 30여 명을 사살하고 정부군의 무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탈레반이 지난달부터 미국과 아프간 내전 종식과 평화협상 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며칠간의 상황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미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2019년 새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핵심 요소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미한연합훈련의 향방, 중국의 역할 등을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아마 머지않아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볼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의 중이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북 간 2차 정상회담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조만간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을 발표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거부하는 등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상회담 장소라는 게 의제에 대한 조율을 끝낸 뒤에 이 회담 시기와 함께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언젠가 열릴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거듭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양측이 이렇다 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이 물밑 접촉이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절충점을 찾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언에서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제 조율이 상당 정도 진전을 이뤘음을 엿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네, 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차 정상회담 준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네네.
폼페오 장관은 이 발언과 함께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연말에 그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2차 정상회담 후보지를 둘러봤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CNN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측과 회담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미북 양측이 어떤 수준에서 접촉을 진행 중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요. 상응 조치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 여전한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언급할 정도로 양측의 줄다리기는 팽팽합니다. 이런 마당에 신년사 발표 이틀 뒤 나온 폼페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뜻밖입니다. 네. 이 기간 중 양측의 협상이 열렸고 이 협상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에 합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발언에서요. 대북 제재는 여전히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과장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시기와 장소를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의제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사실상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의 2차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면 회담이 1월이나 2월 중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른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무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중국을 제외하게도 지난해에만 최대 2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 5,18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했습니다. 필리핀에 물건을 판매한 200여 개 나라 중 48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북한은 필리핀에 212번째 수입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필리핀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2017년 8월 한 달간 북한으로부터 54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한 것을 끝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수출이 급감한 건 비단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BOA가 각국의 수출입 자료와 세계무역기구와 UN 무역개발회의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제무역센터의 무역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타이완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등의 나라로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2016년 북한은 1,218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지만 지난해 이 액수는 0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에 수출한 나라 중 북한이 차지하는 순위는 106위에서 213위로 하락했습니다. 타이완은 2012년과 2013년만 해도 북한으로부터 연간 3에서 4천만 달러의 물품을 사들였던 나라입니다. 그 밖에 대인도 수출액은 지난해 9월까지 442만 달러를 기록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 7,516만 달러의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 대한 수출국 순위에서 북한은 108위에서 157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멕시코에서 109위에서 215위로 떨어지고 터키 146위에서 174위, 브라질 98위에서 132위, 태국 137위에서 177위,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16위에서 132위로 변경됐습니다. BOA가 자료를 확보한 14개 나라만을 놓고 볼 때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수출로 각각 2억 3,532만 달러와 9,465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이 액수는 1,453만 달러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이들 나라들의 남은 4분기 수입액이 더해진다고 해도 북한은 이들 14개 나라로부터 예년에 비해 작게는 7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2억 달러 넘는 손실을 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서 B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억 9,175만 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에 23억 4,341만 달러보다 약 12분의 1로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해외에서 북한의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s ability to export has been constrained sharply by the sanctions, by the UN sanctions, especially in the last.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UN의 제재 때문이라며 특별히 지난 1년간 중국이 취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까지 수출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6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들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섬유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담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였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잠적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과 자유 탄압에 대한 또 다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조 전 대사 대리가 위험에 처했다면 미국은 그를 보호해 줄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서방 국가에서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여행을 경험한 북한의 외교관이 본국 귀한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ve become accustomed to appreciate the Western values of access to information.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4일 VOA 인터뷰에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의 잠적과 관련해 북한 외교관들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여행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기본 권리에 대한 진정한 의문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이어 북한 외교관들의 잠적 사례는 북한이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확인해주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인 이광수 씨는 북한의 일반인들도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다면서 외교관 역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탈출을 실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 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그 자유에 대한 압박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웃사이드에 계시는 분들이 국내에 귀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더 그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까.
조성길 전 대사 대리가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한다면 북한과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은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조 전 대사 대리 개인의 선택을 가장 존중해야 하며 안보 차원에서도 미국은 망명을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hat is a power that the Attorney General has to parole someone into the United States either because of our national security.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거나 개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협을 받을 경우 법무장관은 망명 신청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조 전 대사 대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미국은 그를 보호해 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2019년 새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2차 미북 정상회담, 미한 연합훈련의 향방, 중국의 역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들 변수와 움직임을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아 열릴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과거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 관리들은 앞서 VOA에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만큼 미북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두 정상 간 만남이 올해 1분기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think they will have another summit since both of the leaders want it. Where it will be and when exactly, I don't know, but I think it probably will take place.
11월 8일 열리기로 했다 연기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새해를 맞아 재개될지, 또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첫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실무회담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비건 대표가 북한 외무성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Yes, I mean, I think they start things and then they don't follow up. I mean, the notion of the U.S. special envoy not being able to get a meeting.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유예된 미한 연합훈련의 향방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으로 4월 독수리 훈련, 8월에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12월에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유예했고 해병대 연합훈련도 19회에서 11회로 줄여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한 훈련 유예를 미국이 북한에 성급하게 내준 양보로 평가하고 새해에는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뿐 아니라 8건의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eally achieved nothing at a cost of President Trump canceling not only the one military exercise, but we've had perhaps...
여기에 북한이 주장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보일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국제적 사찰 허용 여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4차 방북 후 김 위원장이 국제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 해당 시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듭된 입장 발표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북한에서 철수한 IAEA 사찰단의 복귀 여부도 주목됩니다. 6월에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올지도 기대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집중 논의됐고 미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년 2월과 9월 열리는 북한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ICBM 등의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무역과 안보 문제 등에서 미국과 날선 대립을 벌여온 중국이 올 한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올해 중국이 미국, 북한과 각각 수교 40주년,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 언론들도 2019년 미중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앞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은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는 중국 등에 있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었습니다.
The reason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this way is because the Chinese, Russians and others
2019년 새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 더 많은 외교가 필요하며 약화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힐 전 차관보에게서도 나왔습니다.
Not without considerable more diplomacy, including with China. And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a much more serious approach in diplomacy.
이런 가운데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아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중 관계는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밝혀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주목됩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 한해 괄목할 만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북한의 외교 행보로 특히 북한과 각국 정상들 간의 회담 여부입니다. 지난해 10월 크렘린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방러설이 나왔지만 크렘린궁 측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2019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김정은을 만나 일본이 납치 문제를 직접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며 자신의 대북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고,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월에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북한과 수교에 나섰던 10개국 정상들이 자리하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한국 측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자력갱생과 자립경제였습니다. 자체 힘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극복하자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신년사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유없이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이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2019년 1월 1일 발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의 핵심은 경제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평양 중구역에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32분 분량의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이 중 60% 이상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이런 점은 신년사에 등장한 단어를 분석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경제를 강조했는데 당시 경제라는 단어를 21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보다 거의 2배가량 늘어난 38차례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한 강조가 북한의 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신년사에서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신년사는 올해 9월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에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를 내세웠습니다. 신년사 구호는 신년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주민을 동원하는 논리로 활용됩니다. 전년도인 2018년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년사의 강조점이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자력갱생으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자립경제라는 단어를 7차례,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는 3차례 사용했습니다. 북한이 자립경제를 강조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싶지만 제재로 인해 이것이 힘들자 자력갱생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몇 년 동안 지금 강력한 안보 이사회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 길밖에 갈 데가 없겠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역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야별로 보면 신년사는 광업 부분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석탄공업 노동계급이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석탄공업 부분의 노동계급은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으며,
실제로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광물 수출은 2017년 2월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을 못해 돈이 들어오지 않는 데다 상당수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군부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입니다.
특히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전력 생산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도 언급했습니다.
수력 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시
북한이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원자력 발전 언급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명균 장관입니다.
북한의 어떤 원자력 발전이나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와 실현도 강조했습니다.
경제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와 실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언급은 제철소와 정유공장 같은 중공업 분야가 어렵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책 제철소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와 함께 전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외화 부족으로 코크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해 철강 생산을 못했다고 한국은행 강창구 차장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이제 철강 생산에 필요한 게 코크스라고 있습니다. 코크스라는 게 그 철강 재련에 필요한 이제 원자재인데요. 그런 것들은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는 거에 이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휘발유 같은 정제품을 850만 배럴가량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필요한 기름의 50%밖에 들여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휘발유값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경제발전 전략입니다. 올해가 이 전략을 발표한 지 4년째 되는 해이고 내년에는 이 계획의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The five-year plan is not working at all. It's probably in total disarray.
또 북한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경제개발과 경제특구 계획은 신년사에 아예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들고 나온 것은 한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보려는 의도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장관은 말합니다.
지금 세계 190여 개 국가 중에 북한을 지원하려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한테밖에 의존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게 압력이 가도록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꼼꼼히 읽었다며 김 위원장이 경제는 많이 언급했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인 외화 문제는 빼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clock is ticking as long as we the US
북한이 살아남으려면 석유, 비료, 식량, 원자재와 생활 필수품을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데 수출이 안 돼 외화 보유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등 네다섯 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왔던 석탄 수출길이 막혔고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경제가 점점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비핵화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갑작스런 철수는 없을 거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고요.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17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터키가 쿠르드 동맹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거다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네.
현재 볼튼 보좌관은 4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하고 터키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6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초 미국 정부에서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조만간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악관이 지난달에요.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 IS가 패퇴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약 2천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볼튼 보좌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요. 미국은 철군 조건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철군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 볼튼 보좌관은 IS 잔당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잔당을 완전히 물리치고 또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터키가 미국이 완전히 동의하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는 쿠르드족에 대한 이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군 여부,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요. 시리아 내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의 협력으로 큰 전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연합군의 하나인 터키 정부는요. 이 쿠르드족 민병대 YPG가 1980년대 쿠데타를 획책한 자국 내 반정부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의 연계색이라고 보고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게는 이 쿠르드족 민병대가 주요 우군인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IS 격퇴전에서 이 쿠르드족 민병대 YPG는요. 시리아 민주군을 이끌면서 지상 임무를 수행한 핵심 우군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터키는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인 만비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 YPG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단행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IS가 다시 득세하고 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국내외 비판이 쏟아졌고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에 반발해서 사임하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쿠르드 민병대가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은 어깨를 맞대고 테러 세력과 싸웠다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프랑스는 미국이 철군해도 남을 거라면서 미군의 철군 결정을 비판했었는데요. 볼튼 보좌관이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함께 협력해온 쿠르드족을 보호할 거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요.
네.
또 IS를 물리치기 위해 싸운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우방국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제 철군을 할지 또 어느 정도나 철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이 볼튼 보좌관은요. 시리아 철군의 일정표는 없으며 우리가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만 무기한 주둔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느려질 수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또 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요. 일부 미군 병력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철군을 일부 수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의 철군 결정이 영내 세력 균형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 철수에서 일부 잔류로 방침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트위터에 IS가 시리아에서 완전히 패퇴하고 있으며 터키가 IS와 싸울 거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터키 정부가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공중 지원과 수송 지원 등 대규모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터키의 IS 격퇴 능력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구축함이 남중국해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의 맥캠벨 이지스 구축함이 6일 남중국해 파레셀 군도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차관급 실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중국 정부는 미국의 도발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당국에서는 이 작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레이첼 맥마 미 태평양 함대 대변인이 성명에서요.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미국의 구축함 맥캠벨이 파레셀 군도 주변 12해리 해상을 항해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별히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나라를 명시하지는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맥마 대변인이 성명에서요. 이번 작전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례적인 군사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파라셀 군도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 지역 중에서도 군사 기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미국 구축함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남중국해 시사군도에 미군함이 진입한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 국내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맥캠벨함의 진입을 확인하고 중국은 즉각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했다면서 미국은 즉각 이런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수호 조치를 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이 중국의 영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이 알파벳 U자 형태로 9개의 선, 이른바 남해 9단선을 그어서 이 해역의 90%가 자국의 영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필리핀이 제소한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이전보다 자주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 미국의 해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구축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루캉 대변인은 양측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캠벨함의 작전 활동이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부분 폐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요?
예,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나지 않으면 최장기간 기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긴 셧다운은 1995년에 21일이었는데요.
네네.
이번 셧다운이 7일로 17일째입니다.
자, 이번 사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간 남북 국경에 국경 장벽을 세울 예산 50억 달러를 요구한 반면에 민주당은 이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서면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양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양쪽 다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연방의회 지도부와 회동한 뒤에 장벽 예산을 받지 못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네네.
어제 6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경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은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군 병력을 동원해서 장벽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방부 예산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이 6일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권한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이 현지군 시설 건설에 동원된 일이 있지만 국경 장벽 건설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셧다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업무가 정지된 이 부서는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인데 이 가운데서 국토안보부 예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예산이 국토안보부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남북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형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 내다보이는 강철 널 형태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콘크리트 장벽을 싫어하니까 강철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 장벽이 비도덕적이고 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작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주말에도 백악관과 민주당이 협상을 계속한 걸로 아는데 잘 안 됐나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 진전이 없었으며 추가 회동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강철 널로 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선뜻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요. 강철 널 제안을 고려하겠다고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셧다운을 끝내자고 하는 걸까요?
예, 재무부 같은 일부 부서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IRS, 이 국세청이 재무부 산하인데요. 이 새해가 되면서 미국인들 세금 보고 기간이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네네.
하지만 셧다운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뭐 내면 되지만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 분위기를 좀 볼까요? 국경 장벽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셧다운을 끌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정체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죠?
예,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지만은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중도로 분류되는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6일 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상원에서 고려할 것을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3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3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6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해주와 용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최고 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1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3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 영하 8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5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최고 0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먼 바다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5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로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월 7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일간 한겨레신문은 오늘 북중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통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열차가 오늘 밤 북중 접경 지역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방송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감지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방중 신호가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이번이 네 번째가 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아마 머지않아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볼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양측이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 미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중국 상무부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사령탑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도 이날 상무부를 찾아 미 대표단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전망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재개된 오늘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나서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축함 맥캠벨함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주변 12해리 이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군함의 전개는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갑작스럽게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철군 조건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잔당을 물리치고 또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이 철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는 미군의 협력자인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터키가 미국 동의 없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볼튼 보좌관은 철군 시간표는 우리가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며칠간의 상황에 따라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 장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 국가 안보를 위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이유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